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21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1절을 봤거든요. 2절 말씀부터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이 솔로몬이 귀한 것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 누구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감안해 보면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변명하지만 하나님께 변명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가당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주일학교 봉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또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요. 저는 교회 일로 항상 바쁩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1월 초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간구해 보신 적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주님께 아뢰고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절을 볼까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본절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제사를 행하는 것으로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제사는 사실 철저하게 헛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뭐 갖가지 제사를 다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 다 헛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채찍질로 정말 회개케 하시는 것,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데요. 의식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건 진리를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21장 4절을 볼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뭐 눈이 높은 것, 이게 참 볼꼴사나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참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교만한 사람이 인정받나요? 집사님들 사이에도 교만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만하려고 그러죠? 지혜스럽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내 스스로 자랑하고 내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그래서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줄 때 그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다 뭐라고요? 죄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잠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서 자기의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을 보시면 그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처럼 부지런하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면들이 없는 것이죠. 자, 21장 5절로 7절을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로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은 죄입니다. 옳지 못하게 번 것은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8절을 보실까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래서 이 본절을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죠. 죄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져도 순결한 자의 행위는 바르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실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아름다움, 그러니까 참다운 행복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가 보면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처음에 상상했던 것이 아 이거 옳지 못한 거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11절로 가보세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본절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공적인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야곱은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후 그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앞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관리하고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몰래 주는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후하게 베풀면 그만큼 상급이 따르니까 그렇게 해야지. 또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마음이 더 편하니까 뭐 좀 남을 용서해 주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제인 맨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시를 썼는데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분노가 내게 독약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피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는 자신에 대해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고 온유하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적으로 보다 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1장 15절로 16절을 볼게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본절은 인간의 능력으로 죄인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갱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소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17절을 보실까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연예인들이 대우를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훌륭한 도덕 규범이 무시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궁중에서조차 왕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맡은 어리광대 이런 사람도 좀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적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너무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 우리의 정말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애써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려하고 연예인만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이건 뭐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의는 죄 없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죄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신 반면 우리는 죄인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향한 하나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장 22절 볼게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잠언 기자는 지혜가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인간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울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지략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을 못 당한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고대 바벨론 성읍은 이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성벽 안에 있던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 안에는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내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 혹여 여러분들이 나폴레옹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 있거든요. 뭐 근저에 그런 영화가 많으면 알렉산더니 뭐 트로이 전쟁이니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큰 성이 있고 또 왕이 사는 그 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바벨론 성벽을 침입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했어요. 성벽 주위에는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진의 장군은 바벨론 성읍에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자꾸 생각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 사이로 수로와 비슷한 유브라데 강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적군의 장교들은 물을 강의 본류로 역류시켜서 보내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이제 강이 이제 물 오는 것을 막았으니까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바닥을 통해서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메도 페르시아 군대는 순식간에 성을 포위하였고요. 바벨론 성읍은 마침내 이러한 점령, 그러니까 무너지는 그러한 지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나폴레옹도 이러한 전술을 썼더라고요. 폴란드의 이 바르샤바를 침공할 때 아마도 그런 이 작전을 써가지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근데 사람이 지혜스럽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 그런 것들을 파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잠언 기자는 또 다시 혀를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자는 많은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을 반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나 싶어요. 물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특별히 잠언적인 교훈은 뭐냐면 친구와 원수에 대해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친구를 얻고 원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교훈이라고요. 에머스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냈는데요. 1,000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작 자기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원수를 둔 사람은 어디에서든 그를 만난다. 참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 이루만 할 수가 없네요. 자, 24절로 가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두 개의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마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실 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혀를 잘못 다스리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또 남을 험담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얼굴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탐욕의 시간을 보내되 일하지 않고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본절의 핵심적인 사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실까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절로 29절로 넘어가 볼게요.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거짓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은 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이제 거짓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사람은요, 순전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좀 전에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이거든요. 그 다음 장인 27장에서는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7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것에 대한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시고 관저로 들어가 그분에 대한 석방구실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협조를 청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뜻에 반하여 자기의 자의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그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장에서 가장 비열한 신문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거짓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놀라운 절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요. 본절은 제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신약 성경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과 항상 함께 생각할 만큼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내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아 사무실에 휴지거리에 끼워놓은 편지가 한 통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요, 그 편지를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쓴 사람이 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리석은 논쟁을 저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읽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과 논쟁할 필요가 있니? 없지 않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이기실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부정적인 걸 이기는 거 참 힘들어요. 털 그냥 이 갈코리 같이 말해 늘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참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혹여 우리 매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매사를 바라보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매사를 바라보는 사람치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목사가 좀 참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는 말인데요. 잘 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복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신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옆 사람들을 축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31절 한 절만 좀 읽고 마칠게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요?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